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요청한 이번 회의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 열립니다. 북한은 12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500km를 날아 동해 일본령 일본해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새 전략무기체계를 실험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13일 지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연구원은 13일 열릴 긴급회의에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백악관에서 먼저 여성 기업인 문제를 논의하는 원탁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진 1대1 회담에서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도자는 몇몇 현안에서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정상회담 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13일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시에서 진행됐던 항의 시위를 겨냥한 폭탄 공격이 발생해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약 85명이 다쳤습니다. 고위 경관 2명이 사망자 가운데 포함됐고 구조요원들은 사망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약사들이 정부의 새 규제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희생된 경관들이 시위 지도부와 협상하고 있을 때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미리 매설한 폭탄이 터졌는지 아니면 자살 폭탄 공격이었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5일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등 여러 현안을 놓고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비난했었지만 취임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거 전 이란 핵합의 파기를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보좌진들을 통해 핵합의를 지키고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테라비브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지만 최근 이스라엘 신문과의 회견에서는 대사관 이전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한 걸음 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구호 선박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 대변인은 구호선이 해안지구 콕스 바자르 인접 소나디아 섬에 정박했지만 이 섬에 하역 시설이 없어 다시 치타공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4일 오전 치타공에서 공식 전달식이 있은 뒤 고품들은 테크나프 지역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9호선에는 2,300톤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 기타 보급품 등이 실려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테크나프에는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인 로힝야족은 오랫동안 불교가 주류 종교인 미얀마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평화회담 개최를 앞두고 시리아 정부가 반군과의 포로 맞교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들은 오랫동안 정부가 언려하고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반군들은 이런 조치가 시리아의 향후 정치적 협상을 논의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 당국자들은 13일 반군을 테러 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에게 납치된 사람들과 정부가 구금 중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시리아 관영언론에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오늘은 밸런타인데이입니다. 밸런타인데이는 기독교의 성인 중 한 사람인 성 발렌티노를 기리는 날로 서양에서는 연인들이 편지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초콜릿이나 고가의 선물, 정성을 담은 편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의외의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손전화를 비롯해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멀리하라는 것인데요. 손전화의 보급으로 이제 한시도 손전화에서 손과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휴대용 전자기기에 정신이 팔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럴 경우 타인의 감정에도 무감각해지고요.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손전화나 전자기기를 잠시 끄고 온전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5도 기록하고 있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2월 1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린든 데이빗 홀의 노래입니다. All You Need Is Love.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that isn't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No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Easy.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Love is a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의 쥐스텐 트리도 총리가 월요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양국의 무역과 통상, 또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9개 나라가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합동 군사훈련인 2017 코브라 골드가 화요일 태국에서 개막하는데요. 미국이 사성 장군인 태평양 사령관을 파견합니다. 이어서 중국에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트리도 총리는 이날 아침 일찍 캐나다를 출발해서 약 2시간 만에 워싱턴 외곽인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고요. 조금 뒤에 백악관에서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가 여성 기업인들과도 함께 회담했다고요?
예,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서 여성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이 원탁 확대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로 사업가이기도 한 이반카 트럼프 씨를 비롯해서 10여 명의 양국 여성 기업인들 또 재계 지도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성 기업인들의 역할과 사회의 기여도들을 취하하면서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트리도 총리는 여성 재계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나라는 이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세 번째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고 이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100%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 나라 통상관계 개편에 합의하고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회견문을 아베 총리가 낭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아무래도 통상과 무역 현안이 주요 의제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에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프타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이 북미 대륙에 있는 세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서 자유롭게 상품과 용역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왔었습니다.
예, 역시 캐나다 쪽에서도 이 무역과 통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대미무역팀 담당자가 캐나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과 통상 부문에 이번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확인했고요. 또 캐나다가 영국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영국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또 BBC 방송 등도 이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해서 양국의 무역관계 현안으로 의제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서 캐나다 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는 등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면 캐나다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캐나다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예,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바꾸자고 나서거나 이 현행 조건 아래서 무역 거래를 거부하게 되면 이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 상대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무역 규모는 연간 5,450억 달러 수준에 달하는 걸로 이 캐나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캐나다는 2,67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나 용역을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900만 명의 고용이 캐나다와의 무역과 관련된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이 나프타를 재협상하면 불이익을 받는 건 미국 쪽이라는 게 캐나다의 주장입니다.
네. 자, 미국 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관계가 현저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미국 CBS 방송 등의 분석인데요. 현재 캐나다는 전체 수출의 75%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통상 관계가 주요 현안입니다만 미국과 캐나다 정상의 생각이 서로 달라 보이는군요. 자, 이민과 기후변화 문제도 양국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7개국 출신 입국을 규제하는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이 트리도 총리는 이 같은 조치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미국 입국에 거부된 여행객들과 또 난민 수용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195개 나라가 서명해서 지난해 11월에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서도 캐나다는 이행에 적극적인 반면에 미국 새 정부는 협정 참여 철회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다른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있다고요?
예, 오는 수요일에 워싱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창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거라고 이스라엘 현지 신문인 예루살렘 포스트가 월요일자에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최대 합동 군사 훈련이 화요일 시작된다고요?
예, 미국과 한국, 일본 등 29개 나라가 참가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국적 연합 훈련인 2017 코브라 골드가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 태국에서 열립니다. 각국 해병대 조직을 중심으로 총 8,333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아시아에 참가하는 첫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 훈련에 이례적으로 고위 장성을 파견한다고요?
예,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으로 사성 장군인 해리 해리스 제독이 이번 훈련에 직접 참가하는데요. 최근 훈련에는 이보다 낮은 계급의 장성들이 참가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직접 참가하게 되는 걸까요?
네, 이번 훈련이 진행될 태국 언론은 최근 남중국해 일대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차이아 수리수완 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해리스 사령관 같은 고위급 지휘관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반기면서 미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징후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이 코브라 골드가 어떤 훈련이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82년에 시작된 이 코브라 골드는 해마다 태국에서 실시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입니다.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참가하는 연합훈련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수준인데요. 미국은 올해 이 코브라 골드에 해군, 해병대, 육군 특전사 일부를 포함해서 3,500여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8,333명 가운데는 절반 가까운 숫자입니다. 또 한국도 해군과 해병대 병력 57명을 현재 보냈습니다. 이 두 나라를 포함해 참가국들은 이 합동 상황실을 차려놓고 지역 내에 유사시 작전 전개를 함께 진행하는 연합 상황 연습을 비롯해서 야외 기동훈련을 함께 진행하고요. 또 난민 수용과 분쟁 지역 안정화 등을 연습하는 합동 민사 작전도 진행합니다.
네. 자, 이번 훈련에서 특히 일본의 참여가 주목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안전보장 관련법 가동을 선언한 뒤에 이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훈련에 해상 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등 장비와 병력을 파견해서 모든 훈련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조류독감 인체 감염 사례가 또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닭이나 오리, 야생조류 등에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퍼지는 전염병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AI, 쉽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는데요. 드물게 사람에게도 감염증을 일으키는 이 병에 걸린 사례가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월요일 베이징에서 치료를 받던 허베이성 랑팡시 출신의 AI 의심 환자가 지난 토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68살로 알려진 이 환자는 지금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각 지역에서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예, 안후이성에서 올 들어 발생한 조류독감 환자 20명 가운데 11명이 사망했고요. 24명의 감염 환자가 확인된 후난성에서는 이달 들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남서부 쓰촨성에서도 이달 들어 감염 환자 7명이 발견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지금 위독한 상태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최대한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관련 식품은 충분히 익혀서 먹여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조류독감이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외에도 이 한국 또 일본을 포함해서 세계 60여 개국에서 올 들어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빠르게 퍼졌는데요. 닭이나 오리 등을 살처분하거나 조류독감 농장을 폐쇄하는 당국의 조치가 이어졌고요. 하지만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려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새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 모든 선택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주 미국에서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 중남미계 의원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또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으로 발이 묶였던 7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시킨 시애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 7개국 국적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난민 수용도 제기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백악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에는 행정부가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이 일요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This Week에 출연했는데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은 외국인 입국을 막을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onstitutional right for a citizen in a foreign country who has no status in America to demand entry into our country.
네, 외국인이 미국 입국을 요구할 헌법상의 권리는 없다는 건데요. 이민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 권한의 정점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밀러 고문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판사가 이민법을 새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밀러 고문은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나오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밀러 고문의 말이 맞는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예, 이 대통령이 외국 국적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미국 연방법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요. 종교나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이끌고 있는 워싱턴주의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런 헌법 조항이 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하사 한 말을 들어보시죠.
Of course, there's broad discretion for the president, but nobody is above the law, and an executive order still must be consistent.
이민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긴 한다고 퍼거슨 장관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미국 헌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자대회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새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 여러 다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악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새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법적 싸움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해서 새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을 테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좀 더 철저한 심사 과정을 마련할 때까지 위험도가 높은 나라 국민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7개의 나라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테러 위협국으로 규정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들 7개 나라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 이슬람교도인데요. 그래서 이들 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국적이지 못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은 대부분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소행이었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했고요.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가운데 범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했죠.
예. 자,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 수백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이 통상적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리언 크리스텐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단속 작전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공안정과 미국 이민제도의 온전성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검거 중이라는 겁니다.
네. 자, 어떤 기관에서 이번 단속 작전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ICA입니다. 제니퍼 에이지 ICA 대변인은 프랑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작전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ICA는 매일 이런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ICA는 지난주에 조지아주와 일리노이주, 뉴욕, 캘리포니아주 등 11개 주에서 작전을 단행했고 6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체포된 사람들이 모두 범죄자인가요?
대부분 범죄자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연방의회 상하원 중남미계 의원들이 설명을 들어야겠다며 이민세관단속국 ICA에 편지를 보내서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ICA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16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그 가운데 150명 이상이 과거에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은 이번 작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작전은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범죄 조직 단원과 마약 밀매자 등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한다는 겁니다. 스티브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 역시 이날 NBC 방송의 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당국이 통상적인 단속 작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멕시코로 추방된 한 불법 이민 여성의 얘기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달루페 가르시아 데 라요스란 이름의 여성인데요. 두 자녀를 둔 이 여성은 2008년에 가짜 사회보장 제도 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 뒤 매년 이민국 직원과 면담해야 했지만 추방되진 않았는데요. 지난 수요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연례 면담을 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추방된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플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해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백악관 고위관리가 지난 주말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플린 보좌관을 옹호하지 않으면서 이 플린 보좌관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의 고위관리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고문인데요. 밀러 고문이 일요일 이 미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 해서 플린 보좌관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밀러 고문은 하지만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신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 피했습니다. 밀러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MBC 방송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할 처지가 아니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해야 할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나온 건 지난달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작년 12월 29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를 단행한 날 플린 보좌관이 세르게이 키슬약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전화 통화를 해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플린 보좌관 취임 전이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일반인이 정부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 관리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건 불법입니다. 플린 보좌관은 지난주 수요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키슬약 대사와 이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며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뒤에 대변인을 통해 제재 이야기가 대화 중에 나왔는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네, 이 플린 보좌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플린 보좌관에 대한 정보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플린 보좌관을 경질하고 플린 보좌관의 신원 조회 내용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공화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플린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이 풍문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선 전 당시 트럼프 후보의 정권 인수위원장을 역임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플린 보좌관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ake on me, 나를 붙잡아줘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이 새로 건조 중인 항공모함을 산둥호로 명명하고 남중국해 부근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강화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총 6척의 항모 보유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항공기지, 항공모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항공모함이란 무엇인가?
항공모함은 한자어 뜻풀이 그대로 항공기의 모체가 되는 배를 말하는데요. 군함의 일종으로 물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항공기지 역할을 하는 배입니다. 비행기들을 태우고 바다 위를 항해하기 때문에 육상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이 항공기를 이용한 전략이 가능해서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항공모함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무기로 보유만으로 해당 국가의 해군 군사력 등급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합니다. 항공모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해군력과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을 예를 들어 살펴볼 텐데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 공보관을 지낸 데이브 헥트 해군 중령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USS George Washington is a very powerful ship.
조지 워싱턴 호는 굉장히 강력한 함정입니다. F-18 슈퍼 호넷 전투기와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또 전자교란기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7층 건물 높이에 축구장 2개 길이인 조지 워싱턴 호는 군용기 75대, 5,5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고요. 또 거대한 격납고와 함수에서 함미까지 평탄한 비행용 활주로 갑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자로 2개를 갖추고 있어서 따로 연료 공급을 받지 않아도 무려 25년 동안이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모함은 여러 척의 순양함, 구축함, 핵 잠수함과 함께 전단으로 구성돼서 운용되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전체 군사력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배경과 역사.
항공모함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1916년 영국 해군은 잘못 설계돼서 쓸모없게 된 대형 순양함을 설계 변경해서 정찰 임무가 가능하게 정찰기를 탑재시켰는데요. 함포를 제거하고 항공 갑판을 설치해서 최초의 진정한 항공모함이 탄생한 겁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도 항공모함이 만들어졌는데요. 공식적인 미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랭리는 1920년에 취역했는데 이 석탄선을 개조해 만든 겁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항공모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배는 1922년에 취역한 일본의 호쇼인데요. 영국의 허미스는 이보다 앞서 건조에 들어갔지만 1년 늦게 완성됐습니다. 항공모함과 항공모함을 이용한 전술이 크게 발전한 건 2차 세계대전 때인데요.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 부대의 진주만 기습과 이후 항공모함 전력을 이용한 미국의 반격전을 통해서 기존의 전투함은 해전사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 역시 항공모함의 능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전쟁에 참여했는데요. 당시 북한에 의해서 남한의 비행장이 모두 파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활주로를 갖춘 항공모함의 존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국의 보유 현황.
현재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브라질, 태국 등인데요. 취역 중인 총 19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과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12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리 중인 2척을 제외한 10척을 운용 중인데요. 최근 세계 최초의 핵 항공모함이었던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이 임무를 마치고 55년 만에 퇴역했습니다.
I was on the Enterprise when we went to the Cuban Missile Crisis. We were the first ship there because of nuclear power, and we were had targets and we had weapons.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엔터프라이즈 호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쿠바 봉쇄 작전에 참여했다는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이 밖에도 베트남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엔터프라이저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미 항공모함의 주력은 배수량이 9만 톤이 넘는 니미츠급 대형 핵항공모함으로 10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퇴역한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오는 2026년 취역을 목표로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한 척이 건조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와 프랑스는 각각 배수량 6만 톤의 쿠즈네초프 그리고 4만 톤급의 샤를 드골을 한 척씩 운용 중인데요. 특히 프랑스는 미국 외 유일하게 핵 추진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인빈시블급 경 항공모함을 퇴역시키고 6만 5천 톤급 중형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건조 중입니다. 이 밖에 최근 중국이 5만 톤급의 중형 첫 자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호를 건조 중인 걸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만 톤에서 3만 톤급 경 항공모함인데다가 운용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주로 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산둥호.
세계의 주요 군사강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사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항공모함을 들여와서 개조한 랴오닝호가 있긴 하지만 중국이 자체 기술로 제작하는 건 산둥호가 처음인데요. 구소련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을 본떠 만든 걸로 함교 높이 13층, 배수량 5만 톤급의 디젤 동력 항공모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수해서 2019년에 시험 항해에 나설 예정인 산둥호는 남중국해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현재 다른 항모도 건조 중이어서 2025년까지 남북 동해 함대가 각각 두 척씩 모두 6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바다 위의 항공기지 항공모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rop someone a line. drop someone a line 입니다. 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drop someone a line. But first, we'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re flying out to Hawaii tomorrow, right?
Yes, I am. I'm looking forward to it.
Have fun, and don't forget to call me once you arrive.
Don't worry. I'll drop you a line as soon as I get there.
Thanks. Oh, and don't forget to bring me back a souvenir.
Will do.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You're flying out to Hawaii tomorrow, right? 라고 하자 마이크가 맞아. I'm looking forward to it. 무척 기대돼.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Have fun and don't forget to call me once you arrive. 그래, 가서 재미있게 놀고 하와이에 도착하면 꼭 전화해. 라고 말하니까 마이크가 Don't worry, I'll drop you a line as soon as I get there. 걱정하지 마, 도착하자마자 안부 전화해줄게. 라고 대답하네요. 이어 제이슨이 Thanks, 고마워. Oh, and don't forget to bring me back a souvenir. 아, 그리고 잊지 말고 기념품 꼭 사다 줘야 해. 라고 하자 마이크가 웃으면서 Will do, 알았어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표현 Drop someone a line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시죠.
You're flying out to Hawaii tomorrow, right?
Yes, I am. I'm looking forward to it.
Have fun and don't forget to call me once you arrive.
Don't worry. I'll drop you a line as soon as I get there.
Thanks. Oh, and don't forget to bring me back a souvenir.
Will do.
Today's phrase is drop. D-R-O-P. Drop someone a line. L-I-N-E. Line. Drop someone a line. When you drop someone a line, it means that you correspond with that person and let him or her know how you are doing. So you basically keep in touch with someone. 네, drop someone a line에서 a line. Line은 짧은 편지, 짤막하게 전하는 소식이라는 뜻이고요. 결국 drop someone a line은 안부를 전하다, 소식을 전해주다는 의미입니다. 편지,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여러 통신 수단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touch, T-O-U-C-H, touch, base, B-A-S-E, base, touch, base입니다. 네, 그러니까 touch base와 drop someone a line을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I think it'll be nice to drop Deanna a line and tell her how you are doing. 라고 하면 디애나에게 연락해서 네 안부를 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drop someone a line. Drop a line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now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re flying out to Hawaii tomorrow, right?
Yes, I am. I'm looking forward to it.
Have fun, and don't forget to call me once you arrive.
Don't worry. I'll drop you a line as soon as I get there.
Thanks. Oh, and don't forget to bring me back a souvenir.
Will do.
Let's review. Drop someone a line means to correspond or keep in contact with someone. Drop someone a line. Drop someone a line.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섬유 분야 산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나이지리아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나이지리아 사무소는 1월 26일 나이지리아 정유화학 산업에서 일하는 공정 운영자들의 기술 강화를 위해 라고스에서 열린 싱글 컴퍼니 프로모션 행사를 후원했다고 미 해외개발처의 마이클 고데트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뉴저지에 있는 주식회사 시뮬레이션 솔루션스가 개발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출시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솔루션스는 정유화학 산업의 공정 운영자, 정부와 학계 등을 위해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도적인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전문가용 INSTO 5단계 공정기술 운영자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석유 회사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브레이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총영사는 나이지리아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시뮬레이션 솔루션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선 조직의 수익성 개선을 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영 석유회사, 감독기관 등 관계자와 정유회사, 훈련기관, 학계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의 석유화학 분야의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장의 효율성 운영과 수익성 향상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다고 브렌트 옴달 미 상무공사는 말했습니다. 일반 참가자들도 시뮬레이션 솔루션스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별 작업에 적용하는 데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연수 프로그램을 임원과 기술 인력 등에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나이지리아 사무소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나이지리아의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해당 파트너들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마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